네,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는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절정의 순간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고향을 떠나서 멀리 떠도는 생활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형 에서를 대면하기 가장 직전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의 설교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야곱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꾀를 내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앞서 보내고 뒤이어서 자신의 가족들을 보내면서 어떻게든 형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전에 소식을 통해서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대동하고 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야곱의 마음에는 형이 자신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극심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다시 도망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나의 가족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까지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속 상태와 닮은 너무나도 깊은 어둠이 지나가고 있을 때 야곱은 갑작스레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뭐 현재 야곱이 지금 상태로 인해서 거의 심신미약과 같은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산전수전, 뭐 어쩌면 공중전까지도 겪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씨름을 하고 있는 상대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그 치는 순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은 어긋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제 환도뼈라고도 많이 불리는 이 허벅지 관절 어딘지 아시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관절은 그 골반, 이 고관절과 이 허벅지 다리를 연결하는 상당히 중요한 관절입니다. 이게 어긋났다라는 것은요,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까요? 사실은 일어서 있기조차도 힘든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야곱은 이 순간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이 상대가 예사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승패는, 이 씨름의 승패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존재,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을지도 모르는 이 존재에게 야곱은 축복을 받고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왜 야곱의 태세가 갑자기 이렇게 전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땠죠? 아주 두렵고 떨리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와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는 축복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뭐 자신의 관절이 어긋나고 이런 것은 전혀 사실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시간은 이제 새벽 동이 트려고 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 매달린 존재, 이제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요, 야곱이 보내주지 않자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은 이제 반대로 자신이 이름을 묻습니다. 그가 이름을 묻는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일 것이고요. 또한 이름을 들음을 통해서 이 관계를 조금 더 깊은 관계로 맺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답하시지 않으시죠. 당연히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명명을 하죠.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였음에도 목숨을 부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씨름 한 판이 끝난 후 야곱이 브니엘을 지내자 태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과 신분이 변화된 야곱은 이전의 두려움이, 마치 그 칠흑 같았던 두려움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발로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씨름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야곱과 하나님이 그냥 씨름 한 판을 벌이셨다라는 정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간단해 보이는 사건 안에 담긴 의미는 절대로 우리에게 단순하게 간단하게만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야곱은 어떤 상황이 있었다 했죠?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두려움, 어쩌면 또 질투의 어떤 원천이었던 에서, 또한 자신의 청년 생활을 이 방황하게 만든 그 시작점이었던 이 에서를 다시 대면한다라는 사실은 야곱에게는 정말로 쉽지 않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껏 누려왔던 모든 재물과 함께했던 모든 가족들을 다 보내고 야곱은 두려움과 함께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새까만 어둠 속에 홀로 남은 그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에게 누가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껏 자신의 재주와 속임수를 의지했던 야곱이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최고의 순간에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뭐 위로하시거나 힘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변함과 갑자기 씨름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씨름의 자리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셨을까요? 도대체 이 씨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곱을 이기시지 못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말씀만으로도 야곱 정도는 이기실 수가 있죠. 단지 이 모든 상황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선하신 그가, 정말 신이신 그가 정말 이 미약한 피조물과 대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시고 야곱이 일생 동안 행해왔던 그 씨름을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인생 자체가 씨름의 연속이었습니다. 형 에서와는 장자권 그리고 또 축복을 놓고 씨름을 했고요. 라반과는 아내와 재물을 놓고 씨름을 하였습니다. 계속 씨름하면서 자신의 것을 쟁취해왔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씨름으로 쟁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 이 싸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치신 곳이 다른 어떤 관절이 아니라 허벅지 관절이었다라는 것은 그의 인간적인 중심을 무너뜨리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일어설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야곱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감추어진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 있을 수조차 없겠죠. 아마 보통의 상황이었으면 이 다리에 엄청난 고통이 수반이 되면서 정말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서 아마 뒹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관절이 어긋난 야곱의 행동은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 붙잡아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 수조차 없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은요, 사실 그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버티고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시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는요, 그냥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가 따르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그저 명령에 따르는 그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존재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비유가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그저 명령만 하지 않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심지어 때로는 어떻게 하죠? 자녀들과 놀면서 져주기까지도 해요.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이 자녀와의 승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자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그 이기고 지는 그 상황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만이 중요할 뿐일 겁니다. 하나님도 다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승부 자체에 집착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진심으로 씨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씨름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우리와 교제하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고집과 자아를 다 내려놓고 우리 중심의 시각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을 구하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갖는 의미는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이름 뜻은 무엇이었죠? 붙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이름의 뜻대로 남을 붙잡고 남을 속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관절이 어긋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는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기서 그 이름 이스라엘이 갖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야곱이란 이름은 붙잡는 자, 속이는 자, 다시 말해 인간과 관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겨루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사람과 세상과 얽매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에게 부여되면서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서 겨룰 때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늘 실패하고 늘 무너집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무너져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신분이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마치 야곱이 더 이상 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리를 절면서 떠오르는 태양빛과 함께 형 에서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절게 하셨을까? 이제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좀 보니까 좀 온전한 상태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인 것이죠. 어쩌면 이 질문은요, 우리의 삶과 대입해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아,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변화했는데, 아, 그러면 우리 삶에 좀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 자꾸 우리 삶에 이렇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어떤가요? 그런 순간들, 없어져야 될 순간이죠. 지워버려야 될 순간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 우리가 너무나도 없어지길 바랐던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그 저는, 다리를 저는 약점을 허락하시면서 그의 이후의 모든 삶 동안 다리를 절면서 하나님과의 씨름의 순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 우리의 삶에, 그 야곱의 삶에 너무나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시련의 순간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 개인이 또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을 의지하도록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도 이런 내용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의 순간들을 통해, 어려움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겼던 궁금증이 개인적으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요, 바로 앞서 언급하면서 지나갔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씨름의 자리에서 왜 떠나가지 않으셨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야곱의 그 관절을 치시면서 이 씨름이라는 것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설 수도 없는 야곱을 붙잡으시면서까지 왜 떠나지 않으셨을까? 왜 못 이기는 척 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을까?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2장 12절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32장 12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 언약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 씨름의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그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우리 앞에 정말 이 에서와 같은 칠흑 같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3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씨름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져오신 모든 개인의 기도점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의 일상으로 담대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